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수양의 역사상 오전 A시간 마치고 트루스토리 하는 경우는 처음인 것 같습니다. 8시, 9시 50분부터 말씀을 전하기로 했는데 2분이 지났습니다. 정승정 목사님 2분 까먹었어요. 성경 말씀 먼저 보시겠습니다. 창세기 45장 말씀입니다.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요셉이 시종하는 자들 앞에서 그 정을 억제하지 못하여 소리질러 모든 사람을 자기에게서 물러가라 하고 그 형제에게 자기를 알리니 때에 그와 함께한 자가 없었더라. 요셉이 방성대곡하니 애굽 사람에게 들리며 바로의 궁중에 들리더라. 요셉이 그 형들에게 이르되 나는 요셉이라. 내 아버지께서 아직 살아 계시니까. 형들이 그 앞에서 놀라서 능히 대답하지 못하는지라. 요셉이 형들에게 이르되 내게로 가까이 오소서. 그들이 가까이 가니 가로되 나는 당신들의 아우 요셉이니 당신들이 애굽의 판자라. 당신들의 날 이곳에 팔았으므로 근심하지 마소서. 한탄하지 마소서. 하나님이 생명을 구원하시려고 나를 당신들 앞서 보내셨나이다. 이 땅에 2년 동안 흉년이 들었으나 아직 5년은 기영도 못하고 추수도 못할지라. 하나님이 큰 구원으로 당신들의 생명을 보존하고 당신들의 후손을 세상에 두시려고 나를 당신들 앞서 보내셨나니 그런즉 나를 이리로 보낸 자는 당신들이 아니오 하나님이시라. 하나님이 나로 바로의 아비를 삼으시며 그 온 집의 주를 삼으시며 애굽 온 땅의 치리자를 삼으셨나이다. 당신들은 속히 아버지께로 올라가서 고하기를 아버지 아들 요셉의 말에 하나님 나를 애굽 전국의 주로 세우셨으니 내게로 지체 말고 내려오사 아버지 아들들과 아버지의 손자들과 아버지의 양과 소와 모든 소유가 고센 땅에 있어서 나와 가깝게 하소서. 흉년이 아직 다섯 해가 있으니 내가 거기서 아버지를 봉양하리이다. 아버지와 아버지의 가속과 아버지의 모든 소속이 결핍할까 하나이다 하더라 하소서. 당신들의 눈과 내 아우 베냐민의 눈이 보는 바 당신들에게 이 말을 하는 것은 내 입이라. 당신들은 나의 애굽에서의 영화와 당신들의 본 모든 것을 다 내 아버지께 고하고 속히 모시고 내려오셔서 하며 자기 아우 베냐민의 목을 안고 우니 베냐민도 요셉의 목을 안고 우니라. 요셉이 또 형들과 입맞추며 안고 우니 형들이 그제야 요셉과 말하니라. 좀 건너뛰겠습니다. 28절입니다. 이스라엘이 가로되 조카도다. 내 아들 요셉이 지금까지 살았으니 내가 죽기 전에 가서 그를 보리라. 여기까지 읽었습니다. 45장을 다 읽어야 되는데 그 지휘하시는 목사님이 2분을 빼먹어갖고 제가 시간을 아끼려고 건너뛰었습니다. 사회를 너무 재밌게 보시면 그 다음 말씀 전하는 사람이 불리합니다. 사회를 재미없게 봐야지 제가 유리한데 사회 보시는 목사님이 말도 잘하시고 유머감각도 있으시고 노래도 잘하시고 다 좋아요. 한 가지 흠이 있습니다. 뭔지 아세요? 예? 아니 시간 안 지킬 수도 있는데 배가 좀 나왔어요. 아니, 그거 빼놓고는 다 좋습니다. 제가 이제 교회 안에서 신앙을 하고 있습니다. 또 사역을 하고 있다 보니까 제가 이제 지체들의 삶을 살펴보면서 생각하는 시간을 자주 갖게 됩니다. 식당을 하는 사람이 식당에 손님이 없으면 생각을 많이 하겠죠. 왜 우리 식당에 손님이 없지? 이유가 뭔가? 식당을 하는 일, 그 다음에 신앙을 하는 일, 어떤 게 더 소중합니까? 신앙이 더 소중하죠. 그래서 신앙하는 사람들은 이 사고하는 시간을 자주 가셔야 될 것 같습니다. 제 바람은 제 자신도 신앙을 복되게 하고 교회 안에 모든 형제자매들이 신앙을 이제 복되게 하면 좋겠다. 모든 지체들이 교회를 통해서 행복한 삶을 살았으면 좋겠다. 이것이 저의 작은 소망입니다. 그런데 그게 쉽지가 않아요. 그게 쉽지가 않습니다. 성경을 보면 이 신앙의 세계는 너무너무 놀라운 하나님의 세계이고 축복의 세계입니다. 근데 이제 막상 구원을 받은 사람들의 삶을 살펴보면 성경에서 말씀하시고 있는 부분하고 차이가 있더라고요. 차이가. 어떤 남편들이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제 아내는요, 집에서 텔레비 볼 땐 너무 행복한 표정을 짓는데, 교회만 갔다 오면 막 인상을 쓰고, 막 궁성궁성하고, 막 그렇게 합니다. 이유가 뭡니까? 이제 구원받지 않은 남편이 그런 이야기를 할 때가 있어요. 이제 그 부인은, 이제 신앙을 정상적으로 하는 게 아니죠. 신앙을 정상적으로 하게 되면, 제 아내는요, 집에 있을 때는 웃질 않아요. 근데 교회만 갔다 오면 이렇게 얼굴이 쫙 펴져갖고 그렇게 행복해 합니다. 이유가 뭡니까? 근데 이게 이제 정상적인 신앙을 하는 아내의 모습이죠. 자, 우리 이제 이런 부분들을 생각을 해야 됩니다. 근데 교회 안에 많은 하나님의 종들이 있습니다. 특히 이제 박옥수 목사님이 계시지만 박옥수 목사님의 삶을 보면 힘들고 고통스럽습니까? 행복합니까? 행복하죠. 어저께 저녁에도 너무너무 행복했었죠. 너무너무 감사했습니다. 여러분, 우리 선교회는 세계 최고의 선교회입니다. 맞습니다. 그렇죠? 그리고 여러분은 세계 최고의 성도들이고 저는 세계 최고의 목회자입니다. 맞습니다. 인정하기 싫어서, 인정하기 싫어도 인정하세요. 제가 이 사역을 힘들고 고통스럽게 한다면 앞선 종들의 신앙의 길에서 벗어났다는 거죠. 그렇지 않습니까? 앞선 종들은 신앙을 행복하게 하는데, 사역을 행복하게 하는데 제가 사역을 힘들고 고통스럽게 한다면 이미 잘못된 길로 들어섰다는 거죠. 제가 이제 사역을 너무 힘들고 어렵게 하고 있으면서 주일 오전 예배 마치고 광고를 합니다. 이번에 성계학교 갈 분 안 계십니까? 그럼 누가 가겠어요? 예? 아이고, 사역하지 말아야지. 사역한다고 죽도록 고생만 하고, 아이고, 난 절대 하지 말아야지. 성계학교 가라고 이야기를 해줘도 안 갈 겁니다. 근데 제가 사역을 굉장히 행복하게 하면 제가 신학교 가라고 이야기하지 않아도 자원을 해요. 지원을 하는 겁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자, 그래서 오늘은 현재 내 신앙이 어떠한가, 성경에서 말씀하시는 신앙의 세계하고 내가 현재 하고 있는 신앙의 세계하고 같은가 다른가, 이제 이런 부분을 살펴봐야 됩니다. 신앙이 잘 안 되면 이런 생각을 해요. 잘 되겠지. 언젠가 잘 되겠지. 잘 됩니까? 그 생각하면 원인을 찾아야죠. 원인을. 원인을 찾아야 됩니다. 새벽 시간에 말씀을 전하면 좀 어렵습니다. 왜냐하면 구원받지 않고 이 초청을 받아서 오신 분들이 많이 있기 때문에 단어도 조심해서 써야 되고 또 어떤 신앙의 삶에 대한 이야기를 하면 이해를 못합니다. 그래서 새벽 시간에는 말씀을 전할 수 있는 폭이 제한되어 있어요. 그런데 오전 A 시간에는 너무너무 좋습니다. 무슨 이야기를 해줘도 다 이해할 수가 있으니까. 그렇죠? 성경에서 말씀하시는 신앙의 세계, 현재 내가 하고 있는 신앙의 세계, 내가 하고 있는 신앙의 삶, 과연 어떤 차이가 있나? 이런 부분을 생각을 해야 됩니다. 세상 사람들을 보면은 그 나름대로 어떤 일을 통하여 즐거움을 찾고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술을 통하여 삶의 즐거움을 찾고 있고, 어떤 분들은 담배를 통하여, 어떤 분들은 도박을 통하여, 게임을 통하여, 또 어떤 분들은 바람을 쐬면서 바람을 쐬면서 삶의 즐거움을 찾는 분들이 있고, 어떤 분들은 형편도 어려운데 무리하게 차를 뽑아갖고 그것으로 이제 삶의 즐거움을 찾는 분들이 있고, 어떤 분들은 그 명품 액세서리 옷을 카드 36개월 할부로 사갖고 근데 그것으로 이제 삶의 즐거움을 찾는 분들이 있습니다. 또 어떤 분들은 등산을 통하여, 낚시를 통하여 삶의 즐거움을 삼고 있습니다. 제가 구원을 받기 전에는 술을 안 마시는 남자들, 담배를 안 피는 남자들을 이해를 못했어요. 어떻게 남자가 술을 안 마시고 담배를 안 피고 어떻게 인생을 살지? 그래서 저는 이제 술 안 마시고 담배 안 피는 사람들을 전혀 이해를 하지 못하고 인간 취급을 안 했습니다. 아니, 그 이해가 안 돼요. 어떻게 술 안 마시고 담배 안 피고 인생을 살지? 그 당시 제 눈에는 술 안 마시고 담배 안 피는 사람들을 봤을 때 희한한 사람들일세. 천년 기념물 혹시 아십니까? 천년 기념물. 그게 제 눈엔 천년 기념인으로 보였어요. 천년 기념인, 사람인. 근데 지금은 술 마시고 담배 피는 사람이 이해가 안 돼요. 아니, 왜 술을 마셔? 술 마시면 좋은 게 있습니까? 없습니까? 전혀 좋은 게 없습니다. 또 남자들은 언제 사고를 많이 칩니까? 술 마시고 술 기운에 사고를 많이 쳐요. 야, 내가 살게. 돈도 없으면서. 네? 큰 소리 빵빵 치고 또 카드 읽어갖고, 그렇죠? 마누라 몰래 카드 읽었다가 나중에 또 고지서 날라와서 마누라한테 또 바가지 긁히고 혼나고. 자, 신앙하는 저희들이 신앙을 하지 않는 사람들의 삶을 쭉 살펴볼 때 저게 뭐가 좋다고 저렇게 붙잡고 난리치지. 여러분, 담배를 피면 좋은 점이 뭐가 있습니까? 하나도 없어요. 뭐 담배값 나가죠? 얼마 안 됩니다. 담배를 피면은 입에서 냄새 납니까? 안 납니까? 입에서 냄새 나요. 또 이도 누래지죠? 이도 누래지고. 또 뭡니까? 그 담배를 피는 사람 옆에 가면 담배를 안 펴도 몸에서 냄새가 나죠. 니코틴 냄새가 납니다. 또 담배를 피면 폐가 깨끗해집니까? 썩습니까? 폐가 썩어버리죠. 담배를 많이 피웠던 분들이 대부분 폐암으로 죽었습니다. 여러분, 예전에 여러분 어릴 때 혹시 십계란 영화 보셨습니까? 거기 바오로 역할로 나온 미국의 유명한 영화 배우 혹시 기억나십니까? 그 대머리 영화 배우 이름이 뭡니까? 율브린너. 그분도 담배를 참 많이 피웠습니다. 골처였는데 나중에 폐암으로 죽었어요. 폐암. 폐암으로 죽으면서 담배 피지 말라고 후배들한테 이야기를 했습니다. 한국에 한때 유명한 코미디언이 있었습니다. 국회의원도 했어요. 그분 누굽니까? 혹시 아세요? 이지훈 씨. 그분도 폐암으로 죽었죠. 폐암으로 죽기 전에 후배들 만나면 제발 담배 피지 말아라 간곡하게 이야기를 하다가 폐암으로 세상을 떠났습니다. 담배를 피워서 얻는 것이 하나도 없는데 담배를 피워요. 왜 그렇습니까? 그 담배 한 가지 요만하죠? 많이 무겁죠? 요만한 게 뭔데? 뭔데? 사람들이 그걸 못 끊는 겁니다. 왜? 담배가 주는 어떤 맛이 있다는 거죠. 그렇죠? 맛이 있어요. 술이 주는 어떤 맛이 있습니다. 사람들이 취미생활을 한다, 여가활동을 한다, 우리가 볼 때 이해가 잘 안 돼요. 혹시 주변에 축구 좋아하는 분들이 있습니까? 제가 강릉에 이제 전에 지금 제가 순천에 살고 있습니다. 인심 좋고 음식 맛 좋고 모든 게 좋은 순천. 순천에 와서 사세요. 순천에 와서 살지 않으면 인생의 10분의 2가 죽는 겁니다. 제가 전에는 일산에 살았습니다. 이제 여름에 강릉 수양회를 참석을 하는데 그날 폭염주의보가 내렸어요. 폭염주의보. 폭염주의보 내릴 때 막 과격한 운동을 하면 일사병에 걸려서 죽을 수도 있죠. 조심해야 됩니다. 폭염주의보가 내렸는데 저녁 시간대 저녁을 먹는데 어떤 목사님이 저녁 먹으면서 이런 이야기를 하시는 겁니다. 오늘 낮에 내가 어디 갔다 오는데 그 운동장에 이 폭염주의보가 내는 이 더운 날에 어떤 미친놈들이 축구를 하고 있더라고.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근데 그 목사님은 운동을 되게 싫어하시는 분이거든요. 제가 옆에서 밥 먹다가 그런 미친놈들이 있었습니까? 야, 그놈들 단단히 미쳤네. 그 속에 제가 있었거든요. 여러분, 축구를 좋아하는 사람은 비가 와도 축구하고 눈이 와도 축구하고 폭염주의보가 내려도 축구를 합니다. 축구가 주는 맛이 있죠. 근데 축구의 맛을 모르는 사람은 미친놈처럼 보이는 거예요. 이 더운데, 이 추운데, 비 오는데 저게 무슨 짓이냐, 저 미친놈들. 또 이제 그런 분들은 이제 쉬는 시간에 주로 뭐 합니까? 백갈굿. 성경 보고 기도하면 좋은데 그 시간에 백갈굿 또 자요, 대부분. 그럼 저는 이제 점심시간 때 이렇게 바닥에 밀착해갖고 낮잠 자는 분들이 이해가 안 돼요. 아, 저녁 때 잠 자는데 낮에 왜 잠을 또 자? 예? 저 아까운 시간에. 예? 저러니까 자꾸 몸에 병이 생기지. 사람은 자기가 보는 세계가 있습니다. 자기가 보는 이제 시야가 있죠. 하찮게 보이는 것들이지만 사람의 마음을 끄는 힘이 있습니다. 하찮게 보이는 것들이지만 사람에게 주는 어떤 맛이 있어요. 그래서 사람들이 거기 빠지는 겁니다. 여러분 혹시 도박 해보셨습니까? 예? 도박 안 하는 분들은 도박하는 사람이 이해가 안 되겠죠. 도박에 한번 빠져보세요. 아무것도 눈에 안 들어오고 도박만 눈에 들어옵니다. 우리 형제님들 당구 쳐보셨습니까? 이런 얘기 하다 보면 본 말씀 못 전하는데 여기까지만 하겠습니다. 당구 쳐보셨죠? 자, 당구 쳐보신 분들 솔직히 손 들어보세요. 괜찮습니다. 내리세요. 당구 처음 배울 때 너무너무 재밌지 않았습니까? 재미없었어요? 너무너무 저는 중학교 2학년 때 당구를 배웠어요. 당구가 얼마나 재밌는지. 당구에 마음이 빠지면은요 모든 게 당구 다이로 보입니다. 그리고 이제 이 사람이 당구알로 보여요. 아, 그렇게 돼요. 잠을 자려고 이렇게 천장을 딱 보면 천장이 당구 다리로 딱 보여요. 아, 그렇게 됩니다. 한번 배워보세요. 예. 세상에는 사람의 마음을 끄는 것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 하찮은 것들. 자, 그런데 하나님이 준비한 이 신앙, 이 신앙의 맛을 보면 어떻게 신앙의 세계에서 벗어나려고 탈출하려고 애를 쓰겠습니까? 신앙하지 말라고 두드려 패도 신앙을 하게 돼 있습니다. 왜? 신앙이 당기는 힘, 신앙이 주는 이 맛이 너무너무 크다는 거죠. 근데 문제는 구원을 받은 지 오래됐는데 이 신앙의 맛을 모르고 신앙생활하는 분들이 교회 안에 의외로 많다는 것입니다. 그런 분들은 사소한 일 때문에 시험이 들어요. 이해되십니까? 그냥 넘어갈 수도 있는데 아무것도 아닌 일 때문에 시험이 들고 그런 것 때문에 마음의 문을 닫고 나중에 교회를 안 나오게 됩니다. 이 자리에 여기 많은 분들이 앉아 계시겠지만 잘 되겠지 그런 생각하면 안 됩니다. 내 신앙이 행복하지 않다. 요즘 교회 가는 게 자꾸 부담스럽다. 지체들을 만나는 게 싫다. 마음의 상태가 그렇다면 점검을 하고 고쳐야 됩니다. 그런 마음을 처리하지 않으면 나중에 교회를 결국 떠날 수밖에 없습니다. 칸타타 생각하면 너무너무 소망스럽고 너무너무 기쁘고 감사하죠. 대답이 약해. 이러면 얼마나 좋겠어요. 어떤 분들은 칸타타 그러면 평화한 얼굴이 딱 일그러지면서 예? 막 칸타타를 너무너무 막 마음에서 부담스러워하는 겁니다. 하나님이 기뻐하는 칸타타인데 제가 이야기하다 보면 너무 진한 이야기를 많이 해갖고 나중에 방송 심의에 걸릴 것 같아갖고 제가 절제를 많이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기뻐하는 복음의 일 우리도 같이 기뻐해야 되는데 우리는 그 복음의 일을 싫어할 때가 있습니다. 수양회 너무너무 사모했죠? 1년 동안 어떻게 기다렸습니까? 겨울 수양회 마치고 아 겨울 수양회 또 언제 오지? 언제 오지? 무슨 재미로 살지? 그렇게 사모하는 마음을 가지고 수양회를 참석하면 너무 좋겠죠? 어떤 분들은 수양회 그러면 머리 굴려 머리. 어떻게 하면 조금 참석을 할까? 수양회 참석하고 다른 일을 봐도 되는데 다른 일을 끌어당기죠. 꼭 수양회 기간에 맞춰갖고 그렇게 합니까? 안 합니까? 그런 분들이 있어요. 수양회 너무 기쁘고 감사한 건데 수양회가 부담스럽다. 수양회 가기 싫다. 도장만 찍고 올까? 요즘 도장 찍는 사람들 많죠? 그런 분들 있습니까? 없습니까? 가기는 싫고 안 갈 수는 없어요. 그래갖고 하루 참석하고 도장 찍고 목사님 저 왔습니다 하고 이제 그 다음날 가는 분들이 있죠? 없습니까? 네, 대답을 좀 하세요. 하나님 입을 왜 줬습니까? 아 욕하라고 줬죠? 욕하라고.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 화답하라고 입을 준 겁니다. 이 수양이 하나님이 기뻐하는 복된 하나님의 잔치인데 수양회가 싫다, 가기 싫다. 이건 이미 신앙의 정로에서 벗어난 겁니다. 근데 그런 마음을 처리 안 하고 그런 마음을 해결하지 않고 그냥 묻어주고 그냥 사는 겁니다. 아무 생각 없이. 그런 분들이 결국 나중에 교회를 다 떠납니다. 여러분, 교회 떠나서 어떻게 사실 겁니까? 살 자신이 있습니까? 하나님의 은혜 없이? 하나님의 보살핌 없이 살 자신이 있습니까? 이 험난한 세상. 세상이 험난합니까? 험난하지 않습니까? 이 흉악한 세상. 네? 어떻게 사시려고 하나님 없이, 교회 없이 어떻게 사시려고. 다 은혜를 입고 싶어 하죠. 나는 예수님 오실 때까지 절대 교회를 떠나지 말아야지. 각오하고 결심을 합니다. 자, 그런데 이제 신앙의 정로에서 벗어나게 되면 그 각오나 결심으로 교회에 머물 수는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정확하게 발견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처리를 해야 됩니다. 몸에 암세포가 자라고 있습니다. 모를 때는 시간을 보내요. 근데 우연히 이제 건강검진을 받았는데 내가 암이라는 사실을 알게 되면 앞줄에 눈을 감고 계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좀 깨우세요. 옆에 혼자만 말씀드리지 마시고 좀 깨우세요. 저기 광양에서 오신 형제님 같은데 잠을 잘 주무시네요. 이제 누구라고 이야기 안 하겠지만 지금 막 부끄러워서 막 이러고 있어요. 자, 이제 자기 자신이 암이라는 사실을 알게 되면 뭐 좋아지겠지. 그렇게 생각하는 분들이 있습니까? 난리가 나죠? 세상 다 뒤집혔죠? 예, 난리가 나요. 호들갑을 떨고 난리가 납니다. 암에 걸렸던 사실을 알았는데 뭐 내년엔 몸이 좋아지겠지. 뭐 괜찮아질 거야. 이런 사람 한 사람도 없습니다. 여러분 육체보다 더 중요한 것이 마음의 세계고 더 중요한 것이 신앙의 세계인데 내 신앙의 세계가 잘못됐구나. 이 사실을 발견하게 되면 고쳐야죠. 근데 고칠 생각을 안 해요. 내가 요즘 형편이 이만저만해서 전라도에선 거시기해서 이렇게 표현합니다. 거시기란 단어를 어디에 갖다 붙여도 다 어울려요. 원래 음식이 어땠어? 거시기 했어. 그럼 통과. 그 사람 성격이 어때? 거시기해. 그럼 통과. 그 교회 어때? 거시기해. 다 통과해요. 이 거시기란 단어 진짜 명품 단어입니다. 신앙에 문제가 있는 것을 하나님께서 보여주시면, 가르쳐주시면 고쳐야죠. 그거 안 고치고 내가 요즘 형편이 이래서 그렇지 나도 형편만 좋아지면 잘할 수 있어. 그런 생각을 하면서 그냥 넘어갑니다. 내가 요즘 신앙이 안 되는 이유가 있어. 뭔지 알아? 목사님 때문이야. 이야기하지 말어. 내가 전에는 잘했잖아. 근데 사역자 바뀌고 나서 내가 요즘 헤매는 이유가 사역자 때문이야. 그래서 사역자만 바뀌면 나 신앙 잘할 수 있어. 하나님 제발 목사님 바꿔주세요. 이런 분들도 있어요. 가끔씩. 여러분 다 핑계입니다. 우리 신앙의 잘못된 부분들이 보여지면 반드시 고쳐야 됩니다. 고칠 마음은 있습니까 여러분? 고치긴 뭘 고쳐요. 내년 되면 좋아질 텐데.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분 신앙은요 교회가 없이는 안 됩니다. 첫 번째. 그리고 인도자가 없이는 안 돼요. 세 번째, 지체들이 없이는 신앙은 안 됩니다. 우리가 신앙을 할 때 우리에게 필요한 어떤 신앙의 요소들, 다시 말해서 우리 마음에 하나님이 기뻐하는 다섯 가지, 열 가지의 마음이 필요하다고 가정을 해보겠습니다. 하나님 우리 신앙에 필요한 것들을 우리 자신에게 다 주지 않았습니다. 교회에게 줬어, 교회에게. 자, 교회에게 우리 신앙에 필요한 모든 것을 주셨다는 것은 구체적으로 말씀드리면 지체들에게 줬다는 것입니다. 또 인도자에게 줬어요. 좀 더 구체적으로 말씀드리면 우리 신앙에 필요한 모든 것을 지체들의 마음속에 줬다는 겁니다. 그래서 신앙을 복되게 하려면 마음의 문을 열고 사귐을 갖는, 소통하는 시간들 반드시 가져야 됩니다. 자, 우리 성교회는 개인 사역입니까? 공동 사역입니까? 공동 사역입니다. 공동 사역을 잘하는 분들은 사역을 잘하시고, 공동 사역에 관심이 없이 개인 사역에 관심을 갖는 분들은 잘 될 것처럼 보이지만 결국 안 되게 돼 있습니다. 지체들의 신앙도 마찬가지입니다. 나만 잘하면 되지. 열심히 성경 보고 열심히 기도하고 나만 잘하면 되지. 여러분 그거 가지고 신앙이 됩니까? 여러분 운전 나만 잘하면 사고 안 나죠? 사고 납니까? 하나님 우리 신앙에 필요한 모든 것을 교회 안에 두셨어요. 교회. 그것을 보시고 우리에게 약속의 말씀을 주시는 겁니다. 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약속을 말씀을 주실 때 나란 조건하고 말씀의 조건하고 말씀하고 맞습니까? 안 맞습니까? 대부분. 안 맞죠? 그럼 하나님이 나에게 약속을 주시는데 나하고 전혀 맞지 않는 큰 약속을 주셨습니다. 그 약속을 주실 때는 나를 보고 준 겁니까? 교회를 보고 준 겁니까? 교회를 보고 준 겁니다. 편식하는 사람들 있죠? 편식. 편식하는 사람들은 마음이, 몸이 건강합니까? 약합니까? 약해요. 저랑 제일 가까이 사는 사람이 편식을 해요. 제 누구라고 이야기는 안 하겠지만 지금 어디서 듣고 있을 거예요. 편식을 하는 사람들이 몸이 약합니다. 또 안 좋은 음식을 오랫동안 먹으면 아토피가 생기죠? 아토피가 생깁니다. 건강한 사람은 안 좋은 음식을 절제하고 음식을 골고루 먹는 사람들입니다. 여러분 마음의 세계도 마찬가지예요. 나만 잘하면 되지. 여러분 그건 편식하는 사람하고 똑같습니다. 나만 잘해서 될 것 같으면 집에서 신앙하지 교회에 옵니까? 집에서 성경 보고 기도하고 그러면 되죠. 여러분 신앙은 공동신앙입니다. 내가 아무리 애를 쓰고 노력해도 되는 세계가 아닙니다. 반드시 소통을 해야 돼요. 왜? 소통을 해야만 나에게 필요한 것들을 공급을 받을 수가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어떨 때는 교회 안에 이런 분들이 있죠. 아, 저 자매 좀 그만 나왔으면 좋겠다. 그런 진상들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제가 진상이 될 수도 있어요. 예. 그런 진상들이 있죠. 아, 저 형제 좀 그만 나왔으면 좋겠다. 그런 분들이 있습니다. 이걸 아셔야 돼요. 우리가 볼 땐 진상이지만 하나님의 눈에도 진상으로 보이겠죠? 우리가 볼 땐 진상이지만 그분들 마음의 세계 속에 나에게 필요한 영양소가 있다는 겁니다. 그 영양소를 빼먹어야 돼요. 사귐을 가져가고. 이게 바로 이제 신앙입니다. 근데 이걸 잘 몰라요. 잘 모르고 개인신앙 하는 겁니다. 개인신앙. 나만 잘하면 되지. 나만 목사님 말씀을 잘 들으면 되지. 하나님의 종하고 인도자하고도 소통을 해야 되고 주변의 지체들하고도 소통을 해야 되는 겁니다. 이것만 잘 되면 신앙은 너무너무 행복해집니다. 교회 안의 지체들을 보면 장점이 있고 단점이 있어요. 어떤 분들은 물질에 너무 자유한데 자기 자신에게 너무 민감한 사람들이 있고 그런 분들 있죠? 누가 뭐라고 하면은 민감하게 반응하는 분들 있죠? 뭐라고? 누가 그랬어? 어떤 놈이 그랬어? 막 그런 민감하게 반응하는 사람들. 또 어떤 분들은 자기 자신에 대해서 좀 자유한데 아주 물질에 민감한 분들이 있어요. 그래서 이제 광고 시간에 물 그러면 봤어 막 말씀 잘 듣고 나서 막 짜증 붙어내요. 예. 또 어떤 분들은 전도를 너무 잘하는데 교회를 또 살피는 게 약해요. 어떤 분들은 교회를 너무너무 잘 살피는데 또 전도하는 부분이 약하고 다 그런 장단점이 있죠. 자, 제가 제 자신에 대해서 좀 자유한데 물질에 매여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그럼 어떻게 물질에서 벗어날 수가 있겠습니까? 물론 이제 말씀을 믿으면 벗어날 수가 있어요. 근데 이제 우리의 마음에 말씀을 믿기까지 과정이 있습니다. 과정. 어떤 과정이 필요하냐면은 이미 이런 마음의 과정을 겪은 분들을 만나서 마음의 소통을 하게 될 때 그 말씀이 마음에 임하게 되는 겁니다. 우리가 구원을 받을 때 스스로 복음을 깨달았습니까? 아니죠. 이미 그 마음의 과정을 겪은 분들이 우리에게 와서 교제를 해줬습니다. 그렇죠? 말씀을 전해줬어. 그래서 우리가 말씀을 믿게 된 거죠. 구원받은 이후에 신앙의 삶도 동일하다는 것입니다. 내가 물질에서 좀 벗어나고 싶다, 자유하고 싶다, 각오하고 결심해도 잘 안 되더라. 자, 이럴 때는 이런 마음의 과정을 겪은 분들을 만나서 물어보는 겁니다. 어떻게 물질에서 벗어나게 됐습니까? 그러면 돈 10만 원 가지고 가르쳐 줄게. 이렇게 안 하죠? 바로 이야기를 해주잖아요. 그래서 이제 이런 마음의 과정을 겪고 자매님들은 말씀을 잘 들으시는데 이 남자들은 시원찮아요. 잠만 자고. 예. 자, 이쪽 보고 이야기해야 될 것 같아요. 이쪽 보고. 이쪽 안 봐, 이제. 네, 눈을 뜨시네, 이 얘기 하니까. 자, 예? 아, 카메라를. 자, 방송실 이쪽에 좀 카메라 좀 비춰주세요. 예. 아, 이 방송실에 문제가 있었네요. 예. 아, 나 몰랐습니다. 죄송합니다. 아, 저 이제 비춰주네요. 예. 내 마음이 물질에서 벗어나고 싶다. 그러면 내 오늘부터 금식을 하면서 이 문제를 해결해야지. 물론 그런 방법도 있겠지만 그건 어리석고 미련한 방법이고 물질에 매여 있다가 물질에서 벗어나게 된 분들이 있죠. 그런 분들을 만나서 물어보는 겁니다. 어떻게 물질에서 벗어나게 됐습니까? 제가 물질에 매여 있습니다. 그러면은 자세하게 설명을 해주겠죠. 듣다 보면 아, 이렇게 해서 물질에서 벗어날 수 있었구나. 소통하다 보면 저도 물질에서 벗어나게 되는 겁니다. 우린 이런 시간이 꼭 필요해요. 집에서 혼자 앉아서 성경 보는 시간도 중요하지만 교회 와서 소통하는 시간이 더 중요한 시간입니다. 근데 이런 걸 잘 몰라요. 잘 모릅니다. 그래서 나만 잘하면 되지. 이제 그것만 생각을 하고 자기란 신앙의 틀 안에 갇혀서 자기 나름대로 신앙을 하는 경우가 많다는 것입니다. 소통은 너무 중요한 겁니다. 제가 이제 말, 저기 이야기만 하니까 자꾸 집중이 안 되는 것 같습니다. 두 번째 사진 부탁합니다. 보이시죠, 여러분? 세계가 뭡니까? 세계 삼원색, 빛의 삼원색이 있습니다. 자, 첫 번째 무슨 색입니까? 그래서 레드, R자라고 적어놨죠. 그리고 그린, G, 그 다음에 블루. 예, 이 세 가지 색이 세계 삼원색, 빛의 삼원색입니다. 여러분 이제 그 빨간색 조명하고 녹색 조명하고 파란색 조명을 동시에 쏘면 무슨 색이 만들어진지 아십니까? 흰색이 만들어져요. 너무너무 신기하죠? 여러분이 보시기에 오른쪽에 있는 사진, 그 레이저 쇼라고 합니다. 저 화려한 색은 이 세 가지 색을 섞을 때 만들어지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는 우리 자신을 보면 단색입니다. 단색. 어떤 사람은 빨간색, 어떤 사람은 파란색, 어떤 사람은 녹색. 사람의 마음의 구조가 복잡해 보이지만 마음을 딱 정리해보면 대부분 마음의 세계가 비슷합니다. 비슷하죠? 대한민국 남성들 만나서 이야기해보면 마음의 구조가 비슷합니다. 첫 번째, 어떻게 하면 돈 많이 벌까? 그렇죠? 어떻게 하면 성공할까? 어떻게 하면 행복하게 살까? 마음의 구조가 대부분 비슷합니다. 우리의 마음의 구조를 보면 단색입니다, 단색. 근데 이 단색을 가지고는 신앙하기 너무 어렵습니다. 많은 색이 필요해요. 이해되십니까? 자, 그러면은 여기 앞줄 세 분의 자매님이 앉아 계세요. 첫 번째 앉아 계신 분은 적색, 두 번째 앉아 계신 분은 녹색, 세 번째 앉아 계시는 분은 청색입니다. 청색 자켓을 입었어요, 보니까. 세 번째. 근데 이제 자기의 색깔만 가지고는 신앙을 하기가 어렵습니다. 내가 신앙을 복되게 하려면 다른 색이 필요해요. 신색이 필요하다. 그럼 어떻게 해야 됩니까? 신색을 만들면 되죠. 혼자서 각오하고 열심히 해갖고. 어떻게 해야 되는 겁니까? 섞는 겁니다. 마음을 섞다 보면 새로운 색이 만들어져요. 마음을 섞다 보면 새로운 마음이 만들어집니다. 여러분, 새로운 마음 없이 신앙을 복되게 할 수 있습니까? 이 신앙은 하나님이 기뻐하는 세계죠. 근데 우리는 마음의 하나님들을 좋아합니까? 싫어합니까? 그래서 이제 우리가 원하는 것하고 하나님이 원하는 것하고 이게 안 맞아요. 코드가 안 맞습니다. 코드 그러면 전기 코드가 아닙니다. 모든 악기에는 거기 코드가 있습니다. 코드. 그래서 이제 피아노는 예를 들어서 C코드를 치는데 기타가 F를 치면 코드가 안 맞아요. 불협화음이 나옵니다. 신앙을 복되게 하려면 현재 내가 가지고 있는 이 마음 가지고는 안 됩니다. 왜? 이 마음은 하나님을 대적하고 하나님을 거스리는 거죠. 우리의 마음 다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의 마음은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마음을 버리라고 말씀을 하죠. 그래서 새로운 마음이 필요합니다. 신앙을 복되게 할 수 있는 새로운 마음이 필요한데 그 새로운 마음은 어떻게 만들어집니까? 각오하고 결심해서 만들어집니까? 마음을 소통할 때 만들어집니까? 마음이 소통할 때 만들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소통을 많이 하면 할수록 그 사람의 마음의 세계는 풍성해집니다. 풍성해져요. 소통을 하지 않으면 하지 않으면 할수록 그 사람의 마음은 뭐라고 합니까? 삭막해져요. 날카로워지고. 이해되십니까? 자, 교회에 주일날 새로운 분들이 오십니다. 근데 이제 주일날, 아니 또 평일에 또 전도해서 새로운 분들이 오시는데, 교회 오시는 분들이 다 같지 않죠? 직업이 여러 가지입니다. 어떤 분들은 좀 많이 배운 분들도 오시기도 하고, 어떤 분들은 좀 못 배운 분들도 오시기도 하고, 돈 잘 버는 분이 오시기도 하고, 돈을 별로 못 버는 분들이 오시기도 하고, 교회에 많은 분들이 옵니다. 자, 그런 분들이 오면 우리가 그런 분들을 얻어야죠. 얻어야 됩니다. 자, 그런데 이제 현재 내가 가지고 있는 마음의 세계가 너무 좁다. 깊지 못하다. 다시 말해서 내 마음의 세계 두 가지밖에 없다. 한 가지밖에 없다. 그러면은 나하고 전혀 다른 환경에 살고 있는 분들, 그런 분들을 만나면 대화가 되겠습니까? 안 되겠습니까? 대화가 안 돼요, 대화가. 그런 분들을 얻으려면은 우리가 마음의 세계가 넓어져야 됩니다. 깊어져야 됩니다. 마음에 많은 색이 있어야 되는데. 그런 것이 없으면은 하나님이 사람들을 보내줘도 얻질 못한다는 거죠. 사실 우리끼리 이야기지만 우리 교회 문턱이 높습니까? 안 높습니까? 높아져. 그걸 없애야 돼요. 없애야 됩니다. 우리는 이제 적응이 돼서 잘 모르죠. 근데 처음 오신 분들은 그런 부분을 굉장히 부담스러워 하더라고요. 처음에 누가 오시면은 너도 나도 가서 인사하고 반갑게 맞고 이런 게 좀 필요한데 우리는 마음은 그렇지만 표정은 어떻습니까? 예? 표정은 냉랭하잖아요. 저도 처음에 구원을 받고 나서 이제 저희 교회, 우리 교회를 처음으로 갔는데 너무 어색하더라고요. 제가 이제 다녔던 교회하고 너무 분위기가 달랐어요. 어색하더라고요. 제일 마음 다쳤던 게 방석이 앉는 게 아주 마음을 닫게 만들었어요. 방석이 앉는 것도 마음에 안 들고 또 마음에 안 드는 것은 중간에 38선이 딱 있어갖고 남자 여자 딱 나눠갖고 앉는 거 그것도 되게 어색하더라고요. 어색하고 오빠, 형, 누나 네? 형이면 형, 오빠면 오빠, 누나 누나지 또 형제님, 자매님 아 이것도 상당히 좀 거슬렸어요. 지금은 이제 우리 교회도 많이 바뀌었죠? 많이 바뀌었습니다. 그런데 아직까지 문턱이 있다는 겁니다. 소통을 하다 보면 그런 문턱이 없어져요. 소통을 안 하면 그런 문턱이 자꾸 높아집니다. 자, 우리는 지금까지 어떤 신앙을 했습니까? 잘은 몰라도 나만 잘하면 되지. 이런 신앙을 대부분 해왔을 겁니다. 이제는 방향을 돌이켜야 됩니다. 이제는 소통을 해야 돼요. 교회 안에서 내가 볼 때 가장 부족해 보이는 사람하고도 소통을 해보십시오. 그러면 거기서 얻는 것들이 있어요. 반드시 얻는 것들이 있습니다. 내 신앙에 필요한 모든 것들을 하나님은 교회 안에 두셨습니다. 그래서 지체들하고 소통할 때 내 신앙에 필요한 모든 것들이 저에게 오는 겁니다. 나를 인도하는 하나님의 종하고도 소통을 하고 지체들하고 소통하고 우리 신앙에 꼭 이제 중요한 부분이라는 거죠. 자, 오늘 읽었던 본문 말씀을 보시겠습니다. 창세기 45장은 드디어 요셉이 가족들을 만나는 장입니다. 그렇죠? 요셉이 얼마나 가족들을 보고 싶어 했겠습니까? 너무나 보고 싶었죠. 창세기 45장에 드디어 이제 요셉이 자기를 드러내는 그 전까지는 자기의 신분을 가리었습니다. 또 반대로 요셉의 형들은 요셉을 생각하면 항상 마음이 부담스러웠습니다. 요셉에게 잘못한 게 있어갖고 요셉이 요셉의 형들을 막 이제 이끌어 몰아가는데 정탐꾼으로 몰고 그렇죠? 요셉의 형들은 너무너무 괴로운 겁니다. 왜 우리의 삶 속에 이런 일이 생기지? 예전에 요셉한테 잘못해서 그런가? 요셉의 형들은 머리가 복잡하죠. 또 요셉의 아버지가 누굽니까? 야곱이죠. 야곱도 요셉이 없어지고 나서 야곱은 요셉이 죽었다고 생각을 했어요. 형들이 거짓말을 쳐갖고 요셉의 옷을 벗겨갖고 옷에 피를 묻혀서 아버지한테 갖다 줬죠. 그래서 야곱은 요셉이 죽었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때부터 야곱의 삶은 슬픈 그 자체였습니다. 야곱이 너무나 사랑했던 여인 누굽니까? 라헬. 보고 싶어요. 얼마나 이뻤기에 그렇게 사랑을 했을까. 예. 그 사랑했던 여인 라헬이 죽었습니다. 라헬이 죽어갖고 너무너무 슬퍼하고 있었는데 라헬이 낳은 자식 누굽니까? 요셉, 베냐민. 특히 요셉을 보면서 마음에 유로를 삼는 거죠. 요셉을 보면서 누굴 생각합니까? 라헬을 생각해요. 라헬. 그런데 요셉이 죽었어요. 야곱의 마음에서. 그때부터 야곱의 삶은 슬픔 그 자체였습니다. 고통 그 자체였어요. 바로 앞에 섰을 때 요셉이 애굽의 총리가 돼서 아버지를 가족들을 애굽으로 불렀습니다. 그때 이제 야곱이 바로를 만납니다. 그때 야곱의 나이가 몇 살이었습니까? 130세였죠. 자기 입으로 바로에게 뭐라고 고백했습니까? 내가 험악한 세월을 보냈다고. 험악한 세월을 보냈어요. 자, 창세기 45장은 야곱의 마음속에 있는 슬픔, 형들의 마음속에 있는 부담, 또 요셉을 생각할 때마다 막 그 정죄되는 마음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요셉의 마음에 맺혀 있는 어려움, 가족을 보고 싶어 하는 그 그리움, 그 다음에 아버지 야곱의 마음속에 맺혀 있는 슬픔, 고통, 또 형들의 마음속에 있는 그 요셉을 생각할 때마다 정죄 속에 빠지는 그런 괴로움. 창세기 45장은 그 모든 문제가 다 해결되는 장입니다. 그렇죠? 해결됩니까? 안 됩니까? 요셉이 살아있었고 요셉을 만나면서 형들의 마음속에 있는 고통, 아버지 마음속에 있는 슬픔이 다 해결되는 놀라운 장입니다. 여러분, 우리 신앙의 삶 속에도 창세기 45장이 있었습니다. 근데 우리가 못 느끼는 겁니다. 이해되십니까? 하나님께서 우리를 복된 신앙의 세계로 인도하실 때 그냥 인도하시는 것이 아니고 창세기 45장을 겪게 하면서 우리를 복된 신앙의 세계로 인도하고 있는데 우리가 그걸 못 느끼는 겁니다. 이해되십니까? 창세기 45장에 야곱이 요셉이 살았다는 소식을 들었습니다. 요셉이 애굽의 총리가 됐다는 소식을 들었어요. 너무너무 행복한 겁니다. 너무너무 기쁜 거죠. 야곱은 요셉을 만나고 나서 17년을 더 살았습니다. 애굽 땅에서 17년을 더 살고 147세 때 세상을 떠났는데 하나님은 그 17년의 삶을 통하여 그 험악한 세월을 살았던 야곱의 모든 고통과 괴로움과 슬픔을 다 씻어주셨습니다. 17년 동안 너무너무 행복하게 살다가 세상을 떠났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신앙을 통해서 정확한 신앙의 세계를 발견하고 그 신앙의 세계를 배우면은 현재 여러분의 마음속에 있는 모든 고통과 어려움과 문제와 슬픔 이런 것들이 다 처리가 됩니다. 어떤 분들은 만나서 이야기를 해보면 마음에 말씀은 없고 한이 잔뜩 맺혀있는 분들이 있어요. 한 많은 세상, 이 세상 야속하다마는 거기서 많이 들었죠? 예. 이게 무슨 이렇게 한이 맺혀있나 들어보면은 3년 전에 어떤 자매 때문에 상처받고 5년 전에 어떤 형제 때문에 상처받고 10년 전에 어떤 목사님 때문에 상처받고 그 사람은 마음에 말씀이 없고 한만 맺혀있어요. 한만. 그 마음 가지고 어떻게 신앙을 복되게 하겠습니까? 신앙을 정상적으로 하면 그런 게 마음에 머물 수가 없습니다. 다 처리가 될 수밖에 없어요. 소통을 해야 됩니다. 창세기 45장에 하나님은 요셉의 형들에게 야곱에게 이제 행복하게 살 수 있는 모든 조건을 만들어 주시고 요셉을 만나게 해줬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그 뒤에 창세기 46장, 47장 계속 읽다 보면은 형들의 삶이 행복하지 않았다는 사실을 알 수가 있어요. 형들은 요셉의 이야기를 들었는데 그걸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자, 창세기 45장 몇 절을 보시냐면 5절, 당신들이 날 이곳에 팔았으므로 근심하지 마소서. 왜? 형들은 근심했습니다. 요셉을 파는 것 부분에. 그 다음에 한탄하지 마소서. 한탄했습니다. 그때 동생을 팔면 안 되는데 우리가 잘못했다. 하나님이 생명을 구원하시려고 나를 당신들 앞서 보내셨나이다. 건너뛰겠습니다. 7절, 건너뛴 이유는 사회자 목사님 때문에 건너뛴 겁니다. 하나님이 군 구원으로 당신들의 생명을 보존하고 당신들의 후손을 세상에 두시려고 나를 당신들 앞서 보내셨다니. 그런즉 나를 이리로 보낸 자는 당신들이 아니오. 뭐라 그랬습니까? 하나님이시라. 요셉은 형들에 대한 미움, 이게 다 처리가 됐습니다. 이 처리된 마음을 형들한테 전했죠. 근데 형들은 요셉의 이야기를 그대로 안 들었습니다. 에이, 저거 거짓말이지. 저렇게 이야기하다가 나중에 열받으면 우리한테 복수할 거야. 마음의 문을 닫고 있었다는 거죠. 마음의 문을 닫고 있으니까 요셉의 음성이, 요셉의 마음이 전달이 안 됐어요. 그러니까 이제 요셉의 형들은 성경 기록되지 않았지만 늘 요셉의 눈치를 보고 사는 겁니다. 자, 동생이 애굽의 총리입니다. 애굽에서 가장 존경받는 사람이고 바로왕이 가장 기뻐하는 사람인데 그 총리에 알아서 이제 보여주네요. 자 여기 문제 PPT 보면 야곱과 요셉은 다시 만나면서 서로 마음이 흐르는 관계가 형성됐습니다. 그래서 야곱은 요셉과 함께 있는 동안 너무너무 행복한 삶을 살았어. 17년 동안 아마 많이 젊어졌을 것 같아요. 험악한 세월을 살다가. 근데 이제 요셉의 형들은 요셉하고도 소통이 안 됐고 또 아버지하고 소통이 안 됐습니다. 자, 아버지하고 소통이 안 된 부분도 제가 이야기하겠습니다. 창세기 몇 장을 보시냐면 창세기 48장을 보시겠습니다. 시간이 7분 남았는데 7분 안에 마무리가 될지 모르겠습니다. 이게 다 누구 때문입니까? 농담입니다, 농담. 자, 창세기 48장 이루에 혹이 요셉에게 고하기를 네 부친이 병들었다 하므로 그가 곧 두 아들 므낫세와 에브라임과 함께 이르니. 야곱이 이제 몸이 아파서 이제 얼마 못 사실 것 같다, 그런 상태가 된 겁니다. 근데 요셉은 이 이야기를 듣고 아버지 앞에 나갔습니까? 안 나갔습니까? 나갔죠. 예, 아버지하고 서로 마음이 흐르고 있으니까 바로 나갔죠. 그런데 형들도 이 소식을 들었겠습니까? 못 들었겠습니까? 근데 형들은 나갑니까? 안 나갑니까? 안 나가더라고요. 아버지하고 마음이 막혀 있는 겁니다. 아버지하고 전혀 마음에 소통이 안 되고 있었다. 자, 형들이 요셉을 상인에게 팔고 나서 아버지를 볼 거 생각하니까 너무너무 부담스러웠죠. 그래서 어떤 깨를 냈습니까? 어떤 머리를 굴렸어요? 요셉이 죽었다고 믿게 만들자. 잔머리를 굴렸죠. 그래서 이제 그 요셉의 옷을 벗겨갖고 수염에서 피를 묻혀서 아버지한테 갖다 줬습니다. 아버지가 그걸 보자마자 요셉이 악한 짐승에 찢겼다고 슬퍼하셨죠. 요셉의 형들은 아버지에게 거짓말을 했습니다. 아버지의 마음에 지울 수 없는 큰 상처를 줬어요. 이 나쁜 놈들이. 아버지 마음에 빗을 꽂았습니다. 그 슬퍼하는 아버지의 모습을 볼 때 형들도 얼마나 괴로웠겠어요. 솔직히 이야기할까? 아니야. 이야기하면 안 돼. 우리가 요셉을 왜 팔았지? 너무너무 괴로워하지만 아버지한테 이야기 못하는 겁니다. 비밀로 해야죠. 그래서 이제 요셉의 형들은 아버지가 고통할 때마다 마음의 고통을 당하는 겁니다. 자, 그런데 그 요셉이 살아갖고 총리가 됐습니다. 아버지를 다시 만나면 요셉이 아버지한테 형들의 과실을, 우리의 과실을 이야기하면 어떡하지? 그러니까 이제 요셉이 살았다는 소식을 들었을 때 형들의 마음에는 두 가지의 부담이 있었어요. 첫 번째는 요셉을 향하여 부담이 있었고 두 번째는 누구한테 부담이 있었습니까? 아버지를 향하여 큰 부담이 있었습니다. 우리가 거짓말한 사실을 아버지가 알면 너무너무 실망하시고 더 고통하실 텐데 어떡하지? 아버지한테 이야기를 할까 말까? 아버지를 보면 늘 마음이 부담스러운 겁니다. 자, 우리가 신앙을 하다 보면 잘할 때도 있고 잘못할 때도 있습니다. 잘할 때가 맞습니까? 잘못할 때가 맞습니까? 그렇죠. 그런데 우리 교회는 너무너무 좋은 게 잘못을 해도 문제를 삼습니까? 안 삼습니까? 다 덮어주잖아요. 저도 잘못한 게 많은데 하나님이 제 허물을 덮어주지 않았다면 여기 설 수 있습니까? 못 쓰죠. 하나님, 우리가 잘못한 거, 잘한 거 거기 관심이 없으세요. 교회는 우리가 왜 거기에 관심이 없습니다. 어떻게 하면 하나님이 기뻐하는 마음의 세계를 가져서 복된 신앙을 할 수 있을까? 여기에 모든 관심이 있습니다. 자, 잘못할 때 그걸 가리우면 더 고통스럽죠. 잘못할 땐 어떻게 해야 됩니까? 예전에 그 유명한 표어 있죠? 자수하여 간첩들한테, 예? 간첩들 보라고 전국에 대한민국 어딜 가도 항상 뭐 반공 방첩, 그 다음에 자수하여 광명찾자 그런 거 많이 걸어놨죠? 여러분, 우리가 잘못할 때 그걸 가리우면 마음이 더 고통스러워지는 겁니다. 그걸 가리우면 말씀이 안 들려요. 소통이 안 됩니다. 이해되십니까? 그래서 잘못할 땐 잘못한 거 인정하고 자수하는 겁니다. 사역자들은 연수 보내죠. 형제자매들 연수 보냅니까? 자, 우리가 늘 잘못하는 자들인데 그 잘못한 거 이야기하면 무슨 문제 되겠습니까? 여러분, 아이들 다 키우고 계시죠? 아이들이 잘할 때가 맞습니까? 잘못할 때가 맞습니까? 어른들이 뻔히 아는데 거짓말할 때 있죠. 가리울 때 있죠. 얼마나 답답합니까? 안타깝습니까? 자, 우리가 잘못할 때, 실수할 때 가리지 마시고 이야기하세요. 아무 문제 안 됩니다. 그런데 그런 걸 가리우다 보면 요셉의 형들과 같은 삶을 살게 되는 겁니다. 요셉의 형들 행복하게 살 수 있는 모든 조건을 다 갖추고 있었는데 이 사람들은 불행하게 살았어요. 아버지 눈치 보지, 동생 눈치 보지. 아버지 앞에 나가서, 아버지, 우리가 예전에 거짓말 했습니다. 잘못했습니다. 죽을 죄를 지었습니다. 딱 털어버리면 아버지가 어떻게 하겠어요? 아들인데 다 받아주겠죠. 요셉의 형들은 요셉하고도 소통이 안 되고 아버지하고 소통이 안 됐어요. 얼마나 불행한 삶을 살았겠습니까? 여러분, 사람이 소통이 안 되는 이유가 있습니다. 첫 번째, 자기가 신앙 잘한다고 생각하는 사람들. 신앙도 못하는데 자기가 신앙 잘한다고 생각하는 사람들. 두 번째, 다른 사람이 나한테 잘못해갖고 마음에 한을 품고 사는 사람들. 세 번째, 자기가 잘못한 거 가리우는 사람들. 이런 사람 소통이 안 돼요. 여러분, 우리가 신앙 잘하는 자들입니까? 대답을 해보세요. 자, 우리 신앙의 점수를 한번 매겨보십시오. 몇 점 나옵니까? 0점. 0점도 과분해. 마이너스 100점쯤 돼. 우리 그런 자들 아닙니까? 두 번째, 다른 사람이 나한테 잘못한 거. 아, 시간이 다 된대요. 제가 이제 막 PPT도 많이 준비해놨는데, 하여튼 나중에 또 기회가 되면 말씀 전해드리겠습니다. 여러분, 소통하십시오. 혼자서 잘하려고 애쓰지 마십시오. 이제 마음의 문을 열고 자꾸 배우고 묻고 소통하는 겁니다. 그럼 여러분 신앙 복되게 할 수 있습니다. 다른 사람 잘못한 거 나도 잘못할 때 많은데 그거 담아두지 마세요. 그냥 그런가 보다 하세요. 인간들이 다 그렇죠. 예? 그런 거 매이지 마시고 소통하면서 시간을 가져보십시오. 아시겠습니까? 기도하겠습니다.